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입니다. 로마서 8장 17절 말씀 한 절 말씀 봉독합니다. 신약성경 249페이지 249페이지 로마서 8장 17절 말씀 봉독합니다.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아멘.
지난주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말씀이 갖는 성경적인 이해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자녀라 하면 우리는 먼저 그 받는 혜택을 생각하지만 성경이 우리에게 지적하는 바는 자녀이면 후사라, 상속권을 가진 자라, 매일 빈둥빈둥 놀고만 먹는 것이 아니라 그 기업을 이을 자로서 훈련받아야 되는 사람이라 하는데 초점이 있었던 걸 봅니다. 그러나 이제 한 걸음 더 나가서 아무리 그 상속자라고 할지라도 그 훈련받는 것을 꼭 고난으로 당할 필요가 있는가라는 의문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건 지금 이 본문만으로의 얘기가 아니라 초대교회 당시에 모든 신자들에게 있어서 신앙생활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이 고난에 관한 문제였습니다. 고난은 당연한 것인가? 아니면 각자의 어떤 잘못으로 인하여 스스로 화를 초래한 것인가? 하는 그 문제가 초대교회는 모든 교회들에게 그리고 대부분의 성도들에게 가장 큰 난제였습니다. 기독교가 전파됐던 그 초대교회 시절에는 그 당시에 로마가 전 세계를 다스리고 있었고 로마 제국은 기독교에 대해서 적대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오랜 기간을 기독교는 박해 속에 살고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커다란 문제, 3대 난제는 박해와 이단과 분열이 그 초대교회의 세 가지 문제점이었고 그 중에 하나가 이 박해였던 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고난은 당연한 일인가? 왜 이 고난을 교회와 신자가 당해야 되는가? 성경에 여러 가지 답이 있는데 우리가 이 신약성경이 당시 초대교회 시절에 쓰여졌기 때문에 그때 쓰여진 이 신약성경들에는 모두가 그 고난을 언급하고 있고 그 고난을 당연시하고 있는 것을 우선 보게 됩니다. 우선 주님의 말씀을 봅시다. 요한복음 15장 요한복음 15장 18절입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터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인 거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너희더러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핍박하였은 즉 너희도 핍박할 터이요 내 말을 지켰은 즉 너희 말도 지킬 터이라. 주님께서 이 땅에 계시는 동안 세상으로부터 박해를 당했고 고난의 길을 걸었고 그리고 우리도 주님을 뒤쫓는 자인 이상 똑같은 환난이 기다리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우리가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겁니다. 우린 세상에 속하지 않았는데 세상과 하나님 나라는 적대적이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4장에 가보시죠. 사도행전 4장 17절입니다. 읽기 전에 잠시 상황을 설명하면 그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다가 그 성전문에 앉아있는 앉은뱅이를 일으킨 사건입니다. 그 사건으로 인해서 당시의 종교계 지도자들에게 이제 박해를 당하는 장면입니다. 17절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저희를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 사람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계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가로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관원들이 백성을 인하여 저희를 어떻게 벌할 도리를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로라. 베드로와 요한이 잘못한 일이 없죠. 또 무슨 무례하게 행한 일도 없고 오직 그 앉은뱅이를 고쳐준 일밖에 없는데도 당시에 종교계 지도자들과 관원들이 달려나와서 저들을 위협하고 그 일을 못하게 합니다. 그 같은 사도행전 4장 6절 보시면 그 모였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해서 이 같은 협박을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도 가장 그 당혹한 문제 중에 하나가 신앙생활을 정당하게 하면 할수록 세상이 우리를 못 살게 군다는 사실입니다. 정당한 신앙생활을 하면 세상이 우리를 가만 놔두지 않습니다. 성경은 환난을 당연시하고 있고 그 이유는 세상과 하나님 나라가 적대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일단 지나가면서 하나 우리가 분명히 하고 지나갈 게 있습니다. 모든 이단의 가르침은 바로 여기에서 그 틀린 것이 드러납니다. 이단의 가르침은 언제나 이겁니다. 환난을 면하게 해준다는 겁니다. 아플 때 이렇게 하면 병이 낫고 사업에 실패했을 때 이렇게만 하면 그 사업이 다시 성공을 하고 하는 식으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당하는 어려움들을 면하게 하는 묘책이 있다고 주장하는 것이 이단의 가르침이고 성경의 가르침은 잘 나가다가도 예수 믿으면 곤란해진다는 겁니다. 잘 생각해 보시고 이따가 나가실 때 계속 예수를 믿을 것인가 말 것인가 다시 한번 생각하셔야 됩니다. 성경은 고난과 고통을 면해준다는 약속은 없습니다. 오히려 고난과 고통이 생긴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당하는 이 고난과 고통이 복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서 우리가 이걸 감수하고 있습니다만 세상적인 기대를 갖고 예수를 믿는 것은 전혀 잘못된 것입니다. 사도행전 14장에 가시면 사도 바울이 돌맞아 죽을 뻔하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일어나서 그를 걱정하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가르칩니다. 사도행전 14장 22절입니다.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거하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한다 그럽니다. 다시 말해서 성경의 가르침이나 초대교회 신자들의 모든 고백들은 환난을 당연시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환난을 당연한 겁니다. 신자에게. 왜 당연하냐 하는 것이죠. 현실이 그렇다는 것만으로는 답이 잘 되지 않습니다. 왜 당연하냐? 고린도 후서 1장에 힌트가 하나 나옵니다. 고린도 후서 1장 3절입니다. 고린도 후서 1장 3절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오 자비의 아버지시오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의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 도다. 우리가 환난 받는 것도 너희의 위로와 구원을 위함이요 혹 위로 받는 것도 너희의 위로를 위함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알미라. 이 고린도후서 1장 3절 이하의 이 말씀을 보면 이 7절 말씀에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그러니까 너희 예수 믿는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그 약속받은 자리에 갈 것이라고 우리가 굳게 믿는 이유는 너희가 나와 같이 고난에 참여했기 때문이다 이거예요. 근데 그것이 왜 내 그 기대와 소망의 확신이 되는, 확신의 근거가 되느냐 하면 너희가 환난에 참여했으면 위로에도 그러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거예요. 묘한 말이죠. 4절 보시면 조금 더 이해를 하기가 쉽게 되어 있어요.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위로하게 하시는 인데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의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넘친 것 같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우리가 참여한 것 같이 그리스도의 위로도 우리 것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무슨 생각을 하셔야 되냐면 우리가 구원에 관한 이야기를 할 때 로마서에서 구원을 설명하고 나서 제일 많이 강조한 게 뭐냐면 이 구원이 어떻게 우리의 것으로서 확고부동하냐 영원하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얻은 구원이 우리에게 영원한 이유는 그 근거와 그 방법과 그 결과가 내 손에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손에 있기 때문이었는데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하나님이 끝장을 내실 것입니다. 근데 어떤 안전장치 속에서 이걸 다 이루시냐면 그리스도와 연합한다는 원리로서 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로마서 5장 아니 로마서 6장을 봅시다. 로마서 6장 3절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구원의 방법, 구원의 영원성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영원한 나라의 영광스러운 자리에 있게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와 우리를 묶으신 이 구원의 방법에 모든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죄값으로 죽으실 때 우리가 그 안에 있었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상에 매달리지 않았지만 주님 안에서 주님이 죽을 때 우리도 죄에 대하여 죽었고 주께서 사망을 이기고 부활하셨을 때 내가 그 안에서 주님과 함께 부활했고 주님께서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셨을 때 내가 그와 함께 가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운명입니다. 내가 실패해도 그리스도를 실패케 하지 못하는 한 우리의 구원과 우리에게 약속된 영원한 것들은 취소되지 않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우리 신자들의 운명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고난에 관한 얘기를 왜 성경이 이런 식으로 하느냐 하면 이 고난을 당한 모든 것들을 왜 당연시해야 되느냐? 예수님이 이 땅에서 고난을 당하셨기 때문이고 우리는 그와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 고난당하는 것이 당연하다 이겁니다. 그리스도께서 고난당하신 것을 우리도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으면 우리도 고난을 당해야 되고 그리스도께서 영광 중에 승리하여 가 계신 것은 또한 우리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은 주님이 하늘보좌 우편에 가 계시고 승리하신 주로 계시는데 왜 아직도 우리에게 고난이 있느냐 이렇게 물으신다면 그건 말이 됩니다. 그러나 주와 우리가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주의 고난에 참여해서 우리도 고난을 당하고 주님의 영광과 승리에도 우리가 주와 연합하여 함께 승리할 것이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는 성경이 가르친 것으로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질문이 왜 승리한 주님과 연합되어 있는 우리가 아직도 고난을 받아야 되는가로 이제 초점을 옮겨야 됩니다. 골로새서 1장입니다. 신약성경 325페이지 골로새서 1장 24절입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자, 이게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있다 그래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있기 때문에 우린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고난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뭐겠습니까? 주님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를 위하여 단번에 2000년 전에 갈보리 산 위에서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셨습니다. 다 끝내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무엇일까요? 주께서 마지막 아담으로 오사 아담의 후손으로 죄인의 멍에를 메고 태어날 수밖에 없는 모든 인류를 이제 그 족보를 끊으시고 새로운 시대를 여십니다.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새로운 인류를 탄생케 하십니다. 그러나 이 일이 모든 구원 얻는 개인 개인에게 적용되는 것은 그가 태어나서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으로 개인 개인에게 적용이 됩니다. 이 일을 위하여 주님께서는 아직도 하늘 보좌 우편에서 제사장 직분을 수행하고 계신다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십니다. 그럼 모두에게는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한 작업에 있어서는 그 사역에 있어서는 주님은 지금도 십자가를 지고 찾아오십니다. 그렇죠? 그가 구원을 얻으면 주님께서는 부활한 주님으로 찾아오시고 그가 성도의 길을 걸어가고 있으면 그는 주님께서는 이제 승귀하신 몸으로 오셔서 우리의 영광스러운 자리까지 우리를 격려하시고 인도하실 겁니다. 그러나 오고 오는 모든 세대에 하나님께서 불러내시는 모든 영혼들을 위하여 주님의 십자가 사역은 계속되고 있는 셈입니다. 증거를 대볼까요? 사도 바울을 주님께서 어떻게 구원해냈는가 보십시오. 다메섹으로 가는 사울에게 주님께서 친히 나타나서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째 나를 핍박하느냐 라고 말씀하시며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라고 아직도 십자가를 지신 예수로 사도 바울을 만나셨어야만 됐었습니다. 거기서 사도 바울은 중생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 태어나고 주의 사도로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됩니다. 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여기 우리 모든 성도들은 사실은 초대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셔서 우리를 만들어내신 것 같이 주께서 지금도 십자가 사역으로 불러내시는 모든 영혼들 앞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동참한 증인으로 고난의 길을 가야 마땅합니다. 게다가 여기 있는 바와 같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채웁니다.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그 몸된 교회는 모든 믿는 성도들을 얘기하고 우리 자신을 얘기합니다. 우리 자신의 완성을 위하여 고난이 필요하다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우리가 오늘 보는 이 로마서 8장 17절에 있는 바와 같은 이런 본문들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 면을 가르치게 되는 겁니다. 고난은 당연합니다. 그리스도에게 남은 고난이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가 동참해서 그리스도와 연합했기 때문에 지금 고난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사역을 아직도 불러 모으셔야 하고 중생시켜야 되는 구원해야 되는 영혼들을 위하여 지금도 계속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주와 함께 고난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나 이 일은 로마서 8장 17절의 본문식으로 얘기하자면 고난이 왜 필요한가 왜 당연한가를 뛰어넘어서 이런 측면에서 사용되고 있다는 것도 기억해야 됩니다. 그것은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우리 구원의 궁극적 승리의 근거로서 제시되고 있는 겁니다.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 고난을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받는 고난은 우리가 장차 받을 영광의 증거이기도 하고 그 영광을 위하여 고난을 받아야 되는 이 고난의 필요성을 증거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양자가 다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으로 가시죠. 빌립보서 1장 28절입니다. 아무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를 인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저희에게는 멸망의 빈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빈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니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심이라. 너희에게도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대적하는 자가 있습니다. 우리를 대적하는 자가 있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대적합니다. 이것이 그 대적하는 자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입니다. 빈거, 증빙 서류할 때 쓰는 빙자에다가 근거할 때 쓰는 거자입니다. 뭐 한문으로 정확히 뜻을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뜻입니다. 빈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대적하는 자들은 저들이 멸망받을 자라는 표고 우리가 환난을 당하는 것은 우리가 영광을 입을 자라는 표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것이 없다면 우리는 구원 얻은 자가 아닌 셈입니다. 환난과 고난은 신자에게는 필수 과목인 것입니다. 29절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심이라. 이것도 우리가 살펴본 바와 같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랍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받는 것.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받는다고 해서 주님을 위하여 내가 희생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입니다. 그 몸된 교회의 완성과 아름다움을 위해서인데 이 교회는 모든 성도들을 위한다는 이 면에서 보자면 내가 다른 성도들을 위하여 희생하고 봉사하는 것으로 보여지지만 그 몸된 교회는 나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뒤에 나옵니다만 그것은 나 자신의 완성을 위한 것을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2장으로 가시죠. 신약성경 354페이지 히브리서 2장 10절 만물이 인하고 만물이 말미암은 자에게는 많은 아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저희 구원의 주를 고난으로 말미암아 온전케 하심이 합당하도다. 여기 아주 신비한 구절이 하나 나옵니다. 이 뜻을 다 우리가 헤아리기가 어렵습니다. 주님께서 구세주로 이 땅에 오셔서 그 사역을 감당하시기 위하여 고난을 받아서 온전케 되어야 하신다 그럽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무엇이 부족하시거나 무엇이 결여되어 있다고는 우리는 믿지 않습니다. 그럴 리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하여튼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 구세주가 되시는 이 사역에 있어서 고난으로 온전케 되는 일이 필요했다 그럽니다. 여기만 있는 것이 아니고 같은 히브리서 5장에 좀 더 분명하게 나옵니다. 5장 8절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 그래요.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 온전하게 되었다 그럽니다. 이 온전하게 되는 일에 이 고난은 필수 불가결한 방법이고 그것이 필요한 이유는 그것을 통해서만 순종을 배우기 때문이라 합니다. 주님마저도 고난을 통해서 순종함을 배우 온전하게 되셨다 합니다. 신자들에게도 고난이 필요한 이유는 그 고난을 통하여 순종을 배우고 그 순종을 배워서 통해서 온전하게 되어지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는데 그것은 주님과 함께 주님께서 지금도 하시는 구속사역에 내가 동참하여 주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고난에 동참하기 때문에 고난이기도 하며 그의 몸된 교회라는 것은 주께서 머리가 되시고 우리 모두를 그의 몸으로 부르사 나 자신도 그의 몸인데 주께서 자기의 영광스러우심에 우리를 초대하사 우리 몸도 영광스럽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영광이 그리스도의 영광과 같아야 되는데 그리스도의 영광이 순종함으로 고난을 통하여 온전해진 것이고 그의 몸인 우리도 그리스도가 간 영광의 자리에 가기 위해서는 그 영광은 고난을 통하여 순종함으로 온전해지는 영광이라고 성경이 가르치는 셈입니다. 이 고난은 그리스도께서 구속사역을 위하여 지신 십자가의 고난이라는 차원에서도 고난이요 그것이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해져야만 가는 영광의 길이라는 차원에서도 그 고난은 우리에게 필요한 고난이 되는 것입니다. 나 자신을 위해서도 구원 얻어야 할 심령을 위해서도 이것은 고난의 길이고 나 자신의 온전함을 만들어내기 위한 방법으로도 고난으로밖에는 순종함으로 온전케 될 다른 길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이 고난에 당연히 참여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고난과 이 환난이 없다면 우리는 순종을 배우지 않는 것이고 순종을 배우는 단계에 들어가 있지 않다면 우리는 온전케 되며 영광스러워지는 길로 가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성경은 신자라면 누구나 마땅히 이 고난의 길을 걸어야 하고 고난의 길을 걷는 것이 그의 영광의 그 약속된 길로 가는 하나의 증거라고 제시하는 것입니다. 다시 로마서 8장 17절로 오셔서 이제 이 본문을 그런 차원에서 보시면 상호 어떻게 그 뜻이 분명해지는가가 확실해질 겁니다.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고난당하는 것은 우리의 영광의 분명한 증거며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케 하기 위하여 고난을 통하여 순종을 배우시게 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 고난을 달게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에 가시면 이렇게 분명한 하나의 증거가 나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9절에서 11절에 이르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는 어떤 의미에서 이름으로라는 말로 이어지는 겁니다. 그 앞에 있었던 일 때문에 얻으신 것이라는 겁니다. 그 앞에 있었던 어떤 일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신 이 사건 이것으로 인하여 이것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 이것으로 하나님께서 주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게 하셨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전에는 갖지 못했던 영광을 십자가 사역 때문에 얻었다는 뜻은 물론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성자 하나님으로 존귀하신 창조주십니다. 그의 영광과 그의 지위가 조금도 부족한 것이나 모자라는 데가 없으십니다. 그러나 이 이름을 어쨌든 이 받으신 고난으로 인하여 얻으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모든 성도들을 향한 하나의 열매요, 증거요, 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당연히 우리가 이런 높은 영광의 자리에 가기 위하여 이런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것을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 당연히 책임으로 부여받습니다. 자기를 비우고 복종하되 죽기까지 순종하는 이 길말입니다. 주님께서 그의 제자들을 향하여 그리고 우리 모두를 향하여 주신 말씀 기억하시죠? 아무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지니라. 똑같은 내용 아닙니까? 이것이 우리에게 고난으로 오는 것입니다. 세상은 적자 생존의 법칙을 따라서 약육강식입니다. 내가 이기기 위해서 상대방을 죽여야 됩니다. 내가 죽인 시체를 디디고 올라서서 자기의 높이를 자랑하는 것이 세상을 사는 방법입니다. 신자는 그렇지 않게 살도록 요구받고 있습니다. 지도록, 망하도록, 숨도록 명령을 받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무슨 보상을 받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세상은 우리를 우습게 여기고 우리를 쉽게 생각할 것입니다. 우리가 신자답게 살면 살수록 세상은 우리를 조롱할 것입니다. 이건 우리에게 가장 큰 고난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향하여 그를 지켜선 모든 병졸들과 군중이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내려와 보라 라고 조롱했습니다. 우리 그런 길을 걷도록 요구받고 있습니다. 우리 생각에 하나님이 왜 이렇게 일하실까 싶은 대목이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오직 순종만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 생각보다 높다. 하나님의 능력은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크다. 그 이상 알 필요도 알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 길을 걸어갈 때 우리는 우리가 주를 닮아가며 거룩해지며 영화롭게 되는 것을 분명히 경험합니다. 세상의 유혹과 협박과 시험 앞에 지지 마십시오. 우리가 걷는 길을 세상을 알지 못하는 것을 인하여 여러분 억울해하지 마시고 여러분 화내지 마십시오. 우리가 당하는 이 모든 일들은 억울한 일이거나 미치는 일이 아니라 우리를 완성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의 복된 운명을 위하여 인도하시고 제공하신 기쁘고 자랑스러운 길인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녀이면 후사, 곧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이니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그와 함께 고난도 마땅히 받아야 할 것입니다. 장차 올 우리의 영광과 복된 지위를 기억하시면서 신앙으로 승리하시는 신앙생활을 권합니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걸으면서 당하는 모든 어려움에 우리 하나님 깨우침과 빛을 주셨으니 이제 믿음으로 승리하는 일만 남았습니다. 세상 사람의 비난과 조롱 앞에 우리의 신앙을 팔아먹지 말게 하시고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앞서간 그 길을 뒤쫓게 하사 우리의 자랑과 영광을 놓치지 말게 하시옵소서. 세상에서는 지고 미련한 자 되고 영생과 영광과 거룩한 일에 있어서는 부요한 자 되며 앞선 자 되며 깨어있는 자 되게 하시옵소서. 짧은 인생 마치고 주 앞에 서는 날을 준비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우리 하나님의 모든 권면 앞에 귀를 기울이고 세상에서는 등을 돌릴 줄 아는 신자들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